여러분은 수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눈을 뜨고나 보니까. 저는 요즘에 수요 예배가 꼭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청년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분들 오늘 다 오셨나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하는 것 같고, 수요 예배는 약간 일주일간의 이벤트 같은, 뭐, 시간이 나면 참석하는 예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쩌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죄책감이 들죠. 그런데 수요 예배 빠지면 어쩐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혹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궁금하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지쳐서 회복이 필요하든, 이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기에서 시처럼 쓰여진 구간의 마지막 구간 구절이에요. 42장 이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1장과 2장에서 쓰였던 문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는 초반에 설명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욥이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런 완전함 때문에 자칫, 아,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다. 이건 남의 얘기인 것 같다. 라고 들려질 수도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의 나를 한번 대조해보고 또 나와 비슷한 점을 찾아보고 그 인물의 스토리와 말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보려고 한 것처럼 욥기를 읽는다면 처음부터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중간엔 도대체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뭐지?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신호도 잘 지키고 규정 속도도 잘 지키면서 양보 운전을 하고 있어요. 마음도 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 오히려 좌우를 살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뒤에서 트럭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는 당연히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폐차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됐고 여러분은 이제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사고로 인해서 몸의 반쪽은 쓸 수가 없을지도 모른대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쵸? 우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양보 운전까지 했어요. 좌우를 살피고 신호도 잘 지켰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손이 바들바들바들바들 떨리는데 애써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려고 하겠죠. 고통이라는 것. 이 삶에 예상치도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이 고통이라는 게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정도의 고통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많은 약점들 중에 하나를 누설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돼야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답답합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고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오시면 체험시켜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강점일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고 막 파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 인생의 길을 참 멀리도 돌아서 가게 하시거든요. 아니 남들은 더 빨리 다음 단계로 확확확확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가까운 거리도 이렇게 돌아가나? 아 남들은 광야를 한 40년 산다고 하면 나는 한 400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셔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딱 제 그릇에 맞는 크기로, 딱 제 수준에 맞는 빠르기로. 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늘어지고 길어지면 막 다른 길로 새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인생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빈틈없이 목적지가 분명한지. 이걸 안 순간부터는 감동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시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은혜라는 것이 어렸을 적에 저한테는 실체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신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은혜가 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은혜가 뭔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챗 GPT를 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알아서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은혜는 선물이래요. 더 이해가 안 가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때 저의 짧다면 짧은 인생을 돌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마치 물을 막고 있는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이 갑자기 와르르르 하고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그 죄인된 순간들이 영화처럼 촤르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댐에 갇혔던 물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이해가 됐어요.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말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내가 받은 선물이. 습관처럼 얘기해왔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영혼 없이 하던 말들이 이제 진짜 가슴 깊이 나오는 말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아지는,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생각이 변하고 발걸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이 3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했어요.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구간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이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땅의 너비를 알고 있죠. 말할 수 있죠. 챗GPT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우주의 무궁무진한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자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사냥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자, 사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욥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 스스로도 할 수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지금 분수 파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체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한낱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힘으로 눌러서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말투와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힘으로 눌러버리고 까불지 마로 끝내시려는 게 아니라 넌 그걸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거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은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페이할 필요가 없이 값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세상이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빈틈없고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안에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죠. 이 이후에 오늘 읽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해요. 또 그 7절 이후부터는 욥이 삶이 회복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을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를 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셔야 돼요.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버럭버럭 우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루할 만큼 긴 친구들의 잔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회개라니.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여기서 욥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인 회개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를 잘못을 시인한다라는 의미를 썼다면 여기서 쓰인 단어는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되돌렸다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티끌과 재는요? 보통 회개 얘기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욥기라는 책의 문맥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욥기 30장 19절로 되돌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30장 19절에서 나온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티끌과 재는 여기서 잘못이나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바로 욥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잘못, 이런 차원의 묘사가 아니라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환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는 말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단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 상황 그대로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지금까지 내 생각을 돌이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42장 7절부터는 욥이 어떻게 실질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 나와요. 물질이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욥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았다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회복이 가능한가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진짜 위로가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일상이 다 망가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회복되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세상이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섭리대로, 아 물론 노동은 해야 되죠. 그 노동 말고요.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1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탁월한 은혜에 관한 설교의 내용을 듣고 주보 한 켠에 작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제 그림이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예쁜 선물 박스가 하나 있어요. 선물 상자죠. 선물 상자가 하나 있고 리본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선물은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 선물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죠? 내가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저에게는 버겁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뭘 잘못해서 받은 고통이 아니라면 저를 좀 이 고통에서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에요. 이건 욥의 호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단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나는 아직도 억울하고 나는 아직도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 너덜너덜한 상태의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저 위로 받았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42장에는 참 신기한 신비스러운 내용이 마구마구 숨어 있거든요. 욥기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이죠.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별로 안 신기하신가 봐요. 욥기 4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욥을 괴롭힌 친구들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고 해요. 욥이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이름 앞에 어떤 글자가 붙었냐면 내 종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죄를 누구 앞에 가져가고 누가 우리를 중보하시고 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나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나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림자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이제 하나씩 삶을 회복합니다. 물질이 회복돼요. 딱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욥기 1장 3절에 나온 욥의 재산에서 딱 두 배가 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떠났던 이웃들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 사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 저렇게 힘들게 살까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그에게 있었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회복이 있죠. 자식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욥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총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자,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제 몇 명이 태어나야 수지타산에 맞는 건가요? 20명이죠. 10명이었으니까 못해도 20명은 돼야지 계산이 맞는 거겠죠? 자, 욥기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하나님이 계산이 틀리셨나요? 제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집사님이 된 어떤 청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욥기 끝에 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식은요? 자식은 새로 주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식 잃은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소떼, 양떼는 재물이지만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10명의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어휴 힘들었지? 자식 100명을 줄게. 생각만 해도 약간 소름 끼치는데 좋았어. 이제 축구팀 몇 개만 만들면 되겠다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픈 심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맨 마지막 시리즈는 엔드게임이라는 시리즈예요. 마지막 전투가 나오죠.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은 상태에서 이제 왜 그러시죠? 네, 제가 이거를 너무 재밌어서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이제 타노스가 핑거스냅 하나로 예, 인류의 미래가 바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아이언맨이 닥터 스트레인지 눈을 탁 쳐다봤죠. 그때 모션 혹시 아세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션? 모르시나요?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과거를 이미 다 보고,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고 왔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말입니까?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걸 본 아이언맨은 스스로 핑거스냅을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인류를 살립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은 그 희생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는 게 그 다음 시리즈에 쭉 나와요. 인류가 구해졌어요. 세상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뒤에 이어질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고두고 가슴이 아픈 거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물질적인 관계의 삶의 현실적인 회복은 욥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위로와 회복을 고백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것처럼 믿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해요. 하지만 눈은 내가 직접 확인하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더 이상 욥은 자신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경건하기 위한 노력, 정직하기 위한 노력, 의롭기 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고난에서 빠져나오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받은 위로와 회복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얘기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올마이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들이에요. 놀랍죠? 이걸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 교사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한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었거든요. 한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공과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 다음 말이, 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7살짜리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매주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산답니다. 부럽죠? 예배를 준비하는데 설교는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도 많고 쏟아야 할 에너지와 시간도 참 많아요. 아이들 설교도 이 강대상에 서는 것만큼의 시간과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한 영혼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지경으로 형편없고 너덜너덜한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이거면 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시기로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을 정말 뼈에 새겨서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